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뭐랄까, 억울하게 밀려나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이죠.
아, 네. 상상만 해도 정말 막막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최고 권력층 한가운데,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 아주 든든한데요?
네. 게다가 우리의 그 비참한 사정을 뼛속까지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약간 가장 강력한 VIP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수수료 하나 없이요?
뭐, 그거는 진짜 인생의 엄청난 반전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기가 막힌 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의 텍스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탐구를 진행할 건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고대 문헌인 히브리서가 그 사회적 변두리로 밀려난 1세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우주의 중심을 제시했는지 파헤쳐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이 단순히 낡은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날 우리 삶에 인내나 동정심, 그리고 고난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어떻게 던져주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좋습니다. 사실 대실바 박사의 분석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라 막 이렇게 강요하는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식인가요?
텍스트 이면에 엄청나게 치밀한 논리가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현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어마어마한 자원을 손에 쥐고 있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는 거죠.
아, 현실 직시를 요구하는 거군요.
맞아요. 아주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 읽으면서 가장 먼저 확 눈에 띈게 텍스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위기의 급격한 반전이었어요.
네, 사장 초반부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공기가 되게 무겁잖아요. 막 신의 시선 앞에서는 모든 게 벌거벗겨진 듯 낱낱이 드러난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읽다 보면 약간 덜컥 겁이 나고 긴장감이 팽팽해지죠.
그러니까요. 근데 불과 몇줄 뒤인 14절로 딱 넘어가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확 하면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라고 선언하거든요.
네, 컨피던스를 가지라는 거죠.
이 극단적인 감정 변화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반전의 이유를 알려면 그 당시 이 서신을 읽던 사람들의 팍팍한 현실을 먼저 들여다봐야 해요. 1세기 당시에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다는 게뭐 그냥 주말에 종교 행사 한번 다녀오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아, 훨씬 심각한 문제였나요?
그럼요. 기존 유대교 공동체나 그 로마 제국의 거대한 사회 질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걸 의미했어요.
와, 왕따 당하는 거네요.
그 이상이죠. 이웃들한테 배척당하고 경제적 거래 끊기고 심지어 재산을 뺏기거나 목숨까지 위협받는 일상적인 공포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가장 끄트머리로 비참하게 밀려난 상태였네요. 완전 사회적, 경제적 사형선고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벼랑 끝에 선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확신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저자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주론적 시각전환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우주론적 시각이요?
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 그러니까 로마 제국 도시에서는 주류에서 밀려난 마이너리티가 맞다는 거죠. 하지만 눈을 들어서 진짜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진짜 현실.
영원한 하늘을 통과해서 신의 우편에 앉은 그 대제사장 덕분에 오히려 그들이 우주의 진정한 중심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그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와, 이거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직장이나 동네에서 억울하게 따돌림 당해서 막 공원 벤치에 혼자 처량하게 앉아 있는데
네네.
누군가 와서, 야, 힘들어하지 마. 알고 보니까 네 주머니에 있는 그 낡은 카드가 유엔본부 최상층 VIP룸 프리패스 열쇠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야, 아주 정확하고 찰떡 같은 비유네요. 세상에서는 밀려났어도 우주 스케일로 보면 가장 강력한 중심부에 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서신이 그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하늘을 넘어서 영원한 영역으로 들어간 예수를 굳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 임시적인 무대와 영원한 진짜 현실을 대비시키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저자는 이 엄청난 우주적 뒷배경을 믿고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 저그 대목도 진짜 흥미로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이 막 방구석에 혼자 숨어서 속으로만 조용히 믿습니다. 이러는 소극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데실바 박사 분석에 따르면 이게 헬라어로 팔을 헤시아, 즉 숨김없는 대담함과 당당한 발언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조롱하는 이웃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너희가 우리 무시해도 우린 우주 최고 후원자가 있으니까 다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 수사학적으로도 엄청 치밀한 전략이에요. 두려움과 확신이라는 두 감정을 의도적으로 교차시키거든요.
아, 과거로 돌아가면 진짜 우주의 변두리로 떨어지는 두려운 일이고 버티면 중심으로 가는 확신이다. 이런 식으로 뇌리에 각인시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논리 빌드업이 장난 아니네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 있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우주 중심으로 이끌어준다는 그 VIP 브로커.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권이 가능한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료 보면 고대 사회 제사장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 엄청 자세히 나오잖아요.
네,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의 핵심은 결국 신과 인간 사이 중재자, 요즘 말로 완벽한 브로커였습니다. 평범한 인간은 신 앞에 함부로 못 가니까 제사장이 대표로 가서 혜택도 받아오고 죄로 막힌 관계도 뚫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데실바 박사가 인간 제사장의 필수 자질로 꼽은 게 좀 의외였어요. 동정심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동정심이요.
뭔가 제사장 하면 엄청 엄격하고 깐깐한 거룩한 잣대를 들이댈 것 같은데 연민이 필수라니 신기하더라고요.
무지하거나 실수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막 정죄하고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은 연민이 없으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근데 그 동정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가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구약의 아론 같은 일반 제사장들이 남을 깊이 동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오히려 그들 본인도 똑같이 유혹에 약하고 흠집 많은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료에 나오는 이스라엘 대속죄일 의식을 보면 이게 얼마나 철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엄청 엄숙한 날이잖아요.
네. 근데 백성을 위해 피를 바치기 전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 가족의 죄를 씻기 위해 먼저 수소에 피를 바쳐야 했어요.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신 앞에 가기 전에 저도 백성들처럼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먼저 고백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나도 당신들이랑 똑같이 실수하는 죄인이니까 당신들 마음 다 이해한다. 이 자각이 동정심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일반 제사장은 자기도 죄를 지으니까 남을 이해한다 쳐요. 근데 예수는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데실바 박사도 계속 강조하듯이 예수는 유혹은 받았어도 결코 죄를 짓지 않은 분이잖아요.
네, 텍스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럼 솔직히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유혹에 무너져 본 적 없는 완벽한 존재가 어떻게 맨날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진정한 동정심을 느낄 수 있죠?
아, 오히려 심판할 거다.
네, 속으로는 야, 나는 다 이겨냈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서 더 깐깐하게 굴지 않겠어요?
와, 그거 진짜 예리하고 훌륭한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유혹에 넘어가 본 사람만이 그 힘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니까.
근데 텍스트의 논리랑 데실바 박사의 심리학적 깊이는 정반대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이어트나 금연할 때 결국 참다 참다 치킨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짓누르던 유혹의 압박감이 어떻게 되죠?
그 순간 스트레스는 끝나버리죠. 이미 져버렸으니까 편안해지잖아요.
정확합니다. 항복해버린 사람은 유혹이 어느 선 이상 강해지면 타협해버려요. 즉, 압박감의 끝을 영원히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근데 예수는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쉬운 길을 단 한 번도 택하지 않았어요. 유혹의 가장 극한으로 치닫는 순간까지 포기 안 하고 인간이 겪는 모든 테스트와 압박을 맨몸으로 다 견뎌낸 겁니다.
와, 이건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기분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초강력 태풍이 불 때 중간에 뚝 부러져버린 나무는 그 태풍의 진짜 풍속이 얼마였는지 영영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끝까지 안 부러지고 그 거센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버틴 나무만이 그 태풍의 진짜 파괴력을 온몸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혹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거절한 존재만이 인간을 억누르는 고통의 최대치를 가장 깊이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게 고통을 모르는 온실 속 화초라는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고통의 맨 밑바닥까지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경험했다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와, 진짜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감정적인 공감 자격은 완벽하게 채웠다는 거 완전 인정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어떤 문제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막 나 동정심 많아요 한다고 그냥 손 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고대 종교 시스템은 엄청 엄격했어요. 반드시 신의 부름을 받거나 합법적으로 임명되어야 했죠. 특히 이스라엘은 오직 레위지파 중에서도 특정 가문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격 없는 사람이 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신의 진노를 사서 즉각적으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낙하산이나 스스로 직위를 훔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헉, 법적 자격증 없으면 아예 접근 금지네요. 아무리 법률 지식 많아도 변호사 자격증 없이 법정 못 서는 것처럼요.
맞아요.
근데 예수는 레위지파가 아니라 왕족인 유다지파 출신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거 완전 무자격자 불법 브로커 아니에요? 이 심각한 법적 결함을 저자는 대체 어떻게 방어한 건가요?
여기서 저자의 치밀한 논리가 빛을 발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를 돌파하려고 구약 성경 깊은 곳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독특한 역사적 예외 조항을 찾아내요.
멜기세덱이요?
네, 저자는 시편 2편의 왕의 즉위 구절을 인용하고 곧바로 시편 110편 4절을 연결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아, 멜기세덱이라면 레위 지파 생기기 한창 전 아브라함 시대의 예루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그 신비로운 인물 맞죠?
정확해요. 저자는 이 구절을 일종의 성경적 판례로 제시한 겁니다. 봐라, 레위 지파 전에도 왕 겸 제사장인 멜기세덱 선례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예수가 제사장 되는 건 불법이 아니라 신이 보증한 합법이다. 이렇게 방어한 거죠.
와, 기존의 꽉 막힌 시스템 대신 훨씬 오래된 강력한 판례를 끌어왔네요. 게다가 그 영원히 forever라는 단어의 무게감도 확 달라지겠어요.
어떻게 달라지죠?
예전 왕들한테는 그냥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같은 거였겠지만 1세기 기독교인들한테는 예수의 부활 덕분에 진짜 문자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유효기간 없는 완벽한 자격증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핍박받던 청중들한테 이 합법성과 영원성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혹시라도 우리 브로커가 불법이라 신이 노하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있었을 텐데 저자가 그 두려움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꿔준 겁니다.
완벽하네요. 자, 공감 능력도 있고 자격증도 합법적이고 다 알겠어요. 근데 이 위대한 제사장이 직분을 위해 실제로 거친 준비 과정을 보면 진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네, 5장 7절 말씀이죠?
맞아요. 구름 위에서 여유 부리는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너무 인간적이고 뼈아픈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 보면 반사적으로 겟세마네 동산 기도 떠올리거든요. 십자가 앞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데실바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대안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서신 저자가 그 특정 사건 하나만 찍었다기보다는 당시 이성전기 시대 청중들한테 뼛속 깊이 박혀있던 고난받는 의인들의 눈물어린 기도라는 문화적 맥락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이성전기 시대라면 유대인들이 그 외세 폭군들한테 엄청 탄압받던 시절 말하는 거죠?
네네. 마카베오서 같은 문헌 보면 율법 지키려다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이야기 엄청 나오거든요. 절망 속에서 하늘 향해 통곡하며 울부짖는 장면들이 일종의 문학적 클리셰였던 거죠.
와, 이거 비유하자면 약간 일제강점기 배경 영화 볼 때 독립투사들이 차가운 감옥에서 조국 위에 남긴 유서나 기도 보면 우리 피 속에 막 끓어오르는 그런 문어적 코드랑 비슷한 거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당시 청중한테 통곡과 눈물은 그냥 슬픔이 아니라 순교자적 고난의 기억을 강렬하게 소환하는 방어쇠였어요. 예수가 그 의인들의 비장한 궤적을 앞장서 걸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와, 진짜 짜릿한 통찰이네요. 그리고 그 지점이랑 연결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분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어지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랑 묶어서 해석하는데요. 데실바 박사는 헬라어 구조상 이게 앞선 구절, 즉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받았다를 수식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어, 그게 차이가 큰가요?
엄청나죠. 만약 신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은 거라면 그건 그냥 우주적 네포티즘, 즉 낙하산 아빠 찬스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금수저 혜택이잖아요.
하지만 텍스트는 그걸 단호히 부정합니다. 아들이었는데도 특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신을 향한 철저한 경건과 순종 때문에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아, 대제사장조차 아무 특혜 없이 눈물로 그 길을 갔다면 핍박받는 청중들도 자기들 고통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수가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설명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멋진 언어 유희가 등장하죠.
아, 에마텐 에파텐이요? 고난을 통해 배운다는 펀이잖아요. 발음 비슷해서 외우기 쉽더라고요.
네, 그리스 비극 작가들이 즐겨 쓰던 격언인데 이 치열하게 배운 순종이 결국 예수의 최종 목표인 완전함으로 이어집니다.
완전함이요?
여기서 번역 주의해야 해요. 퍼펙티드를 뭔가 약점이나 버그를 수정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헬라어 텔로스는 최종 목적지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라 험난한 스테이지 다 클리어하고 최종 보스 깬 다음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진정한 마스터가 됐단 뜻이군요.
네, 인간의 한계를 끝까지 통과해서 대제사장 자리에 온전히 도달했다는 겁니다.
야, 고대 텍스트가 이렇게 치밀할 수가 있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남았습니다. 이 묵직한 탐구가 오늘 우리 삶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크게 세 가지 적용점이 있어요. 첫째, 기도는 약자들의 도피처가 아니라 강력한 브로커 믿고 당당하게 자비를 쟁취하는 대담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 쟁취하는 행동.
둘째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예요. 남 비판하고 싶을 때 우리도 흠결 많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깊은 동정심을 가지라는 거죠.
찔리네요. 세 번째는요?
셋째는 고난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신념 지키다 겪는 고통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고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필수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와, 묵직하네요.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에마텐 에파텐, 고난을 통해 배운다는 걸 현대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요즘 우리는 작은 불편함이나 고통 피하려고 엄청난 돈과 기술 쓰잖아요.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삶의 장애물 다 마취시키려 하고요.
편안함을 최고로 치는 시대죠.
맞아요. 근데 오늘 텍스트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삶의 고통을 무조건 나쁜 걸로 치부하고 없애려는 이 강박이 어쩌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삶의 최종 목적지, 그 각자의 텔로스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까요? 당장 마취시키기 바빠서 눈물 속에서 배워야 할 삶의 깊이를 영영 놓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묵직한 질문 가슴에 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숨겨진 통찰을 파헤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